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1월 29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최재경 중수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언론 대처법 등을 조언을 해준 적이 있는데 한상대 총장이 이를 문제 삼아서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이어서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까지 했습니다. 이에 최재경 중수부장이 공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참으로 희한한 장면이죠. 이 검찰총장하고 대검 중수부장이면 말 그대로 검찰의 최고 수뇌부인데 수뇌부 안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돈검사의 성검사 문제가 불거지자 한상대 총장이 위기 타개책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들고 나오려 했고 최재경 중수부장은 이에 맞서서 한상대 총장 퇴진을 주장하면서 맞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 밥그릇이 걸린 일이니까 불태전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일 텐데 이럴 땐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이 중재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상대 총장도 물러나고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면 됩니다. 그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에 한 걸음 다가서는 소득도 올릴 수 있고요. 볼썽사나운 모습 보이지 말고 두 사람 모두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기 바랍니다. 자, 털기 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최동욱 대검차장을 비롯한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오늘 오전 9시에 한상대 총장을 만나서 사퇴할 것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최규일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오늘 안으로 한상대 총장에게 사퇴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상대 총장 문제는 대충 처리되는 것 같고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만 남은 셈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에 대학생과 직장인 등 젊은 층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선의 일반인 부재자 투표 신고인 수가 35만 2,922명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4월 19대 총선 때의 일반인 부재자 투표 신고인 수 16만 3,716명의 2배가 넘고 5년 전 17대 대선 일반인 부재자 투표 신고인 수 7만 7,913명의 4.5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누가 뭐라 해도 젊은 층의 투표율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어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어제 오전 11시 40분경에 유기준, 유정복 등 새누리당 의원 8명 그리고 재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해서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09억 원과 K2 전차 사업 예산 2597억 원 등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자, 이리 되면 대선 쟁점화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나로호 3차 발사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이 나로 우주센터는 어제 이 나로호 발사를 위한 최종 리허설과 그에 따른 분석을 바쳤는데요. 발사 시간대는 잠정적으로 오늘 오후 4시와 6시 55분 사이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털기 전 뉴스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는가? 행복의 리더십. 나를 춤추게 하고 뿌듯하게 하고 꿈꾸게 하는 리더. 이 시대의 리더를 찾아 떠나는 리더십 세계일주.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리더의 조건을 말해주는 책. 행복의 리더십. 미래의 리더와 함께하는 출판사 RH코리아.
저희 이털남이 여럿이 함께 와와 손잡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경, 선글라스, 컨택트렌즈 할인권을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 와는 민주시민과 골목상권을 연결해서 99%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회사입니다. 검색창에 여럿이 함께와 또는 주소창에 waaa.co.kr을 적으세요. 여럿이 함께와.
이번 도지사 선거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출마하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을 안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그런 길에 제가 출마하기로 한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도청을 창원 현재의 창원시인 마산으로 와 관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산에 옮기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마창진 통합을 재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저희 그 경남도 지사 선거 출마가 진보 결집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대선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진보의 재구성이 있게 될 겁니다.
12월 19일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 대통령만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굵직한 선거도 함께 실시가 되는데요. 서울시민은 교육감 투표를 하게 돼 있고 경남도민은 도지사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 이틀 남은 오늘 이 경남지사 선거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새누리당의 홍준표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인 권영길 후보 간의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야권 단일 후보인 권영길 후보를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이제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선거철에 네. 들어가니까 예. 좀 바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좀 이 질문부터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계 은퇴라고는 할 수 없고 네. 진보 대통합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백의 종군 하겠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경남지사 선거에 나오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2011년 7월에 네. 진보 대통합을 위해서 백의 종군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네.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해서 뛰어왔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예.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의 후보가 매우 중요하다.
네.
즉 경남이 정권 교체의 승부처인데
예.
이 승부처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를 내는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게 저에게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시 나와서 복무하라, 헌신하라 하는 부름을 받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뭐 권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남 창원에서 재선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역 기반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좀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연스럽게
네.
경남 도민들 많은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네.
권영길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네.
특히 이제 막판에 홍준표 새누리당 대표,
네.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죠.
그렇죠, 예.
한나라당 대표가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로 결정되니까
네.
급격하게 아주 또 많은 분들이 예. 저에게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량급 인사가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정권 교체 여기서 경남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남 도민들 그 반응과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파악하신 바로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바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요?
네네. 그것은 본격 선거 들어가기 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2007년의 경우 당시 노무현 후보가 30% 밑돌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공식 선거 들어가기 전에 문재인 후보가 받는 지지표가
네.
40% 아마 가까웠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대선과 이제 그 도지사 선거가 바로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와 홍준표 후보는 아주 그 빅매치가
네.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도 박빙의 그런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경남 도민들이 이전에 비해서 야권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으로 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의 각종 정책, 특히 부자 감세 정책으로 경남의 살림살이가 직접적으로
네.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예.
또 경남은 경남의 오랜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경남이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요람지이고 그것을 자랑으로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경남이 언젠가서부터 경남 도민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속에서 한나라당 텃밭 보수 세력의 중심지처럼 되어버렸는데
네.
이것을 아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잊고 있었던 전통을 되찾자 경남이야말로 이 땅 민주화의 요람지고 성지이고 또 나아가서 산업 기반의 중심지 아니냐
네.
둘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경남을 다시 만들어보자 하는 바람이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과 이 경남지사 선거가 연동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를 이번 대선에서 PK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서 그 득표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 대선 판도를 가를 공산이 크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자 그러면 경남 지역에서 도지사 선거 나아가서 대선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표를 7088로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투표율 70%에
네?
이 과반 득표 88만 표를 득표를 하면은
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반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네.
가능하다고 아니, 보십니까?
투표율 70%. 그 다음에 투표자의 과반 득표가.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득표율이 50%를 넘길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지사가 있어요. 얘가 투표를 끌어올리는
네.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즉, 이번에 노동자들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실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권영길이 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결집되고 있고
네.
이제 투표를 해야겠다 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투표장의 행렬이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득표율도 저는 51% 득표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보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가치가 진보 대통합인데 이 진보 대통합과 경남지사 출마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진보 대통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번 선거 전까지 진보 진영이 분열된 상황 아닙니까?
네네.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었고 또 민주노동당이 또 통합진보당으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심각한 내홍을 겪었고 지금도 내홍 상태이죠.
네.
그런데 경남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앞머리에 경남도지사 출마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정권교체에 복무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되면은 그 정권과 함께 경남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네.
또 하나는 노동결집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제가 출마한 이후 이미 진보신당, 진보정의당과 모든 시민단체들이 저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었고요. 네. 어제 진보신당과는 정책 합의서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인데요.
예, 예, 예.
저는 금년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경남에 있어서는
네.
이제 모든 진보 세력이 결집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진보 재구성이 되는 성과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 지금 그 후보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 단일 후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통합진보당의 이병하 후보하고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금년간에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이병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네.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병하 후보와는 저는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또 통합진보당에 있는 당원들이 이곳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의 진보 세력 구축을 위해서 함께 뛰어왔습니다.
네.
함께 가시밭길을 걸어왔고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네.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내홍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다. 길게 볼 때 새로운 진보 정당 진보 재결집의 길에 이미 들어서 있다. 이번 경남도 보궐선거가 새로운 출발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경남 지역에서 진보의 재구성 내지 진보의 대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역 단위에서의 그러니까 대통합이고 재구성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적 단위에서의 어떤 진보의 재구성 대통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남이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노동운동으로 보자면은 마산, 창원, 울산이
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남에서 진보의 재구성 움직임이 일어나고
네.
그것이 과시화된다고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선거 과정에서
네.
다른 이 그 진보적인 제세력이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고 정책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에 이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보의 재구성 또 새로운 진보 정당의 탄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진보 정당의 탄생입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어떤 그림인가요?
제가 이제 뭐 그것을 지금 이 선거 기간 중에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만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영길의 선거 운동을 모든 진보 세력이 함께 치른다.
네.
그리고 이 선거 기관에서의 단결된 모습이 또 발전된 어떤 틀로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새로운 진보정당을 언급을 하셨는데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이나 진보신당을 뛰어넘는 내지 그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예.
어떻게 해서 선거운동을 잘 치르고
예.
그리고 권영길이 도지사가 되고 또 정권 교체가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 성과가
예.
또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요. 뭐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소속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고 제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활동을 좀 해왔다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도 제가 앞장서거나 옛날 말하자면은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때처럼
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
뒤에서의 역할을 했었고 또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저에게 주문했습니다.
네.
이제
예.
앞 머리에 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서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하나의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하는 예. 겁니다. 저 권영길이 앞장서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좀 그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번에 지금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모두 7명인데 이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소연 후보와 김순자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후보는 이제 그 이 노동 후보를 자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세 명이 나란히 출마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안타까운 현상이죠.
네.
이번에 이제 이런 현상이 처음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난 대선 때는, 그러니까 97년서부터면은, 97년, 2002년, 2007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세 자리 예. 후보로 나왔습니다만은 예, 예.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새 후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진보의 분열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것은 역설적으로
네.
진보의 재구성 새로운 진보 정당의 탄생이 정말로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진보장애당의 심상정 후보는 그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왜냐하면은 저는 진보정의당 지금 소속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보정의당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심상정 후보가 사퇴 성명을 내면서 밝힌 바대로
네.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역할이 그것이 더 온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또 관련해서 이정희 후보와 관련해서 권영길 후보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이 연대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줘야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준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정희 후보도 사퇴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후보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네.
경남 지역은 좀 특수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상황이라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경남에 있어서는 통합진보당의 어떤 당원들, 이병하 또 현재 그 도지사 후보가
예.
오랫동안 활동하여 오면서
네.
이 다른 진보 진영과 이 함께 걸어오는 과정에서
네.
이 뭐 보였던 모습이고요.
네.
또 현재 동시에 또 권영길이 출마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있어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네.
경남 지역의 전체 진보 세력이 결집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저 정권 교체를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권영길 후보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보의 재구성 내지 진보의 대통합에 오히려 호조건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우선 선거 과정에서 결집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예.
근데
그리고 제가 예. 그 진보 정권 교체를 강조하는 것은
네.
이것은 경남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상남도가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매년 깎이고 있고. 경남도청 본청 예산만 하더라도 매년 2천억 원이 날아가고 있는데
야,
2천억 원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확대, 무상보육은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바로
네.
경남도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권 교체가 밥이다. 경남도민에게는 밥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하고 손을 맞잡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진보 세력의 독자성을 흐리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선거에 있어서 연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네.
또 이번에 이번에 정권 교체의 말로 저는 노동 진영과 진보 정치 세력에게 네.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생된다고 한다면은
네.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보 세력은 소멸의 길로 갈지도 모른다.
응?
그런 정말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네.
특히 노동 현장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예.
하는 겁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 탄생된다고 한다면은 싸우면서도 싸우면서도 이 진보 진영은 새로운 확대의 길로 나갈 수 있지만은 박근혜 정권과는 다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가. 노동 진영과 진보 진영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전 이제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셨으니까 관련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좀 하나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그 지금 후보 이제 그 대선 주자 TV 토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지금 심상정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가 아마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이 TV 토론의 그림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이 TV 토론에서 어떤 스탠스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TV 토론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 권영길 후보께서는 이제 세 번의 대선 출마를 하셨던 분이고 TV 토론에 참여를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이정희 후보의 스탠스, TV 토론에서의 스탠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측성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거기까지 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는 경남도지사 선거에 몰두하고
네.
그리고 저의 도지사상을 일하는 도지사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네.
경남에 있어서의 대선 승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상남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네.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권 교체를 도우는 것이고 또 경남 도약을 위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경남지사 선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보니까 창원, 마산, 진해를 다시 분리하자 이런 공약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공약이 나오게 된 거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풀어서 다시 끼워야 하거든요.
네.
우선 원론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그런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광역 단위 규모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참여의 지방자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통합 과정도 예. 잘못됐습니다. 절차상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주민 투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
주민 투표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
왜 그렇겠습니까? 주민들의 의사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아, 예.
시의회를 통해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해 같은 곳에서는 시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었고 구창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 한나라당의 어떤 그 뭐 힘이 작용을 해서 시의원들이 어느 날 입장을 바꾸고 시의회 또 졸속적으로 통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갈등만 겪고 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갈등이 증폭되어서 지금도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좀 그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와 그 광역화는 별로 맞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토대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같이 잘게 쪼개진 기초단체를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가 없다. 차라리 광역화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광역화로 지금 말씀하신 그 광역화와
네.
지금 마찬가지 통합과는 또 다른 것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네.
우리나라 행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 전체 광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예. 몇 개 그야말로 더 큰 광역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예. 전국을 한 70개 정도의 규모의 도시로 만들 것인가 하는 네네. 부분인데 네. 그럴 때 그것은 조정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프랑스 같은 데가 그런데 도보다도 더 큰 광역은 그야말로 그때 장은 하나의 조정자죠. 한 사람의 말하면은 그 조정자만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예.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된 이후에 이 그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했습니까?
더 심해지고 있고 며칠 전에도 창원시 의회에서
네.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데.
홍준표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는 도청 공약 이전을 내걸었거든요.
네. 도청 이전하겠다.
예. 예. 이것이 통합의 문제점을 다시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박완수 창원시장이 창원시 시청 청사 문제와 야구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5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때까지 조례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네.
실제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홍준표 후보는 그 지금 도청이 창원에 있죠. 경남 도청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걸 어디로 이전하겠다고 한 건가요?
마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창원하고 마산은 붙어 있잖아요.
예, 붙어 있죠.
네.
뭐 본인은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는 아마 선거 공약 뭐 마련하면서 급히 뭐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통합 창원시 시청사가 그게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산의 시청사보다도 도청을 옮겨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선거에 있어서 득표 전략에 크게 도움이 되어.
아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창원 주민하고 마산 주민이 갈등이 빚어진 건가요? 그러면?
창원시 청산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과제로 되어 있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예.
이 박완수 시장이 다시 조례를 요청하게 함으로써 더 말은 불이 붙었습니다만은 이 청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야,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야구장 말씀하셨는데 그 야구장 이제 NC 다이노스가 쓸 야구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통합이 되면서
예.
박완수 시장이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네.
박원수 시장뿐만 아니라 통합을 추진하는 측에서도 그랬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한나라당 그 경남 도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새누리당이죠.
네.
그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되면서 이름은 창원시로 된 것이고,
네.
그러니까 마산은 마산의 역사성 전통이 잃어버렸다 하는 박탈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산의 이름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청산은 말하면 어디에 다른 곳에 두겠다. 또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마는 야구장과
네.
시청사와
예.
또 통합창원시의 상징물 이 세 개가 지금 중심적인 그런 저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서 정리를 하면 그 이전에는 창원, 마산, 진해가 이제 분리돼 있을 때는 창원에 경남 도청도 있었고 또 뭐 창원시였으니까 시청도 당연히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통합 창원시가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가 불거진 거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이 야구장을 또 어디에 둘 것이냐 여기서 이제 그 이전에 세 개 시의 안배의 문제가 불거진 거군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갖고 이제 각 지역 주민 간에 이제 그 갈등이 빚어진 거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네.
통합을 하면서 내걸었던 것이 통합하면은 굉장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
그리고 급속하게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는데,
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이제 통합 창원시에 내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게 교부세가 1년에 146억 원입니다.
예, 예.
통합 창원시 예산의 0.5% 도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예,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2014년이 지나게 되면은
네.
교부세가 오히려 80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예.
말하면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하면은 기초단체가 3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각각에 내려가는 교부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통합이 되면은 통합 창원시도 법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기초단체에 지나지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 곳으로 가던 그 교부세가 하나로 되면서
예.
800억 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마산 시민도 진해 시민도 창원 시민도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탈감을 갖고 있는 마산 시민들께 마산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산 정신입니다. 즉 마산의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가 되찾읍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마산에 세우자고 그랬는데 마침 어제 보니까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도 대선 공약으로 가장 내세우는 것이 마산에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만들겠다는 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마산에 대해서는 마산의 이름을 되찾고 마산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마산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그냥 통합 창원시 고수인가요? 입장이?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그랬다가 워낙 졸속적인 그런 어떤 결정이었다고 봤는지
네.
여기서 말 바꾸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저희가 지금 권영길 후보에게 인터뷰 요청을 넣을 때 홍준표 후보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넣었는데 일단 일정이 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인터뷰는 불발이 됐다는 점도 좀 밝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공약에 보면 복지권리장전을 제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면 새롭게 될 때 기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복지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위해서는 기본법의 네. 개념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 시대를 열게 한 그런 장본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도지사가 된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밑바닥부터서 새로 기초 공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네.
복지 권리 장전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세우고 예산도 집행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최소한의 삶의 요건을 명시를 하는 이런 걸 뜻하는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복지권리장전이 제정이 된다면 각종 복지정책은 여기에 토대를 두고 이제 그 시행이 되는 걸로 의미하는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그 뭐 경남도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번 국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퍼뜩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국회 차원에서 그 논의를 하고 이루어져야 네. 되는 것이죠.
예.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은 경상남도가
네.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경상남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경상남도가 이제 제가 도지사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경상남도가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노동 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이번에 선출되는 도지사는 임기가 아주 짧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되죠. 그 이제 김두관 전 지사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 일들을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대폭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보다는
네.
기초 토대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요. 그나저나 그 김두관 전 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낙향을 하셨죠 강기갑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지금 선거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강기업 대표는 지난번 이제 그 통합진보당 사태 때
네.
이제 이 단식 후유증에 있어서
아, 건강이
거의 다 회복되었습니다.
예,
어제
예.
사천 지역에 갔을 때 강기갑 전 대표도 나와서 이제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거의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네. 저 함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김두관 전 지사께서도 뭐 어쨌든 그 사퇴함으로써 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남도 지사들께 참 경남도민께 지난번에 네. 사죄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예.
뭐 다시 이제 경남도민들을 만나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이 다시 한번 도민들이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아, 그래요. 아무튼 이제 이 그 민주통합당의 공민배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통합당과의 정책 연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견은 전혀 없습니까?
우선 문재인 대선 후보 이 선거 캠프하고
네.
또 민주통합당 경남도당과 함께 정책적인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대선 공약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 즉 대통령의 입장에서
네.
경상남도를 뭘 지원할 것인가,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테고요.
네.
그것은 미리 이제 공약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드디어 대선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띕니다. 오마이뉴스의 8만 시민 기자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으로 이탈남과 오마이뉴스를 키워가는 기쁨을 누르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 당신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입니다.
야, 뭐하냐?
어,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 다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어,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com
이 대선에 묻혀서 그렇지 경남지사 선거도 빅매치입니다. 전 여당 대표와 전 진보정당 대표가 맞붙는 선거이니까 누가 뭐래도 빅매치인 게 분명하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경남 도민의 삶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경남지사 선거 민심을 보면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경남 지역의 표심을 읽을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놓칠 수 없는 거겠죠. 자, 이래저래 흥미로운 아주 그리고 중요한 선거인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